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염려 걱정이 아니라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 중에 의인이 고생을 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믿고 믿는 자를 핍박을 하는 그런 세상 실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을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박국이죠. 근데 하박국의 그러한 그 불평들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평,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표해가지고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솔직한 심정이라면은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졌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을 해가지고 다르게 좀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작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혀 다를 바 없이 그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은 다 잘 살도록 그렇게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몽땅 다 가난하게 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표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 산 사람이 있고 또 못 산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잘 산 사람이 있고 못 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뒤죽박죽 돼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것 가지고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한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나를 고생을 하게 하고 어렵게 살게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럼 안 믿는 사람도 고생시켜야 좀 내가 화가 좀 덜하겠는데, 나는 실컷 고생하는데 옆집에 부처 믿는 사람은 잘 살아간다 그럴 때, 그런 게 우리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고 또 못마땅한 그런 마음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구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이라고 항상 외적인 거,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뭐 일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자꾸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고 부처 믿는 사람은 참 잘 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뭔가 좀 저쪽에 한 수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뭔가 뒤지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부처를 이긴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처를 믿는 저 사람 이겨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에 그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것과 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자꾸 내 싸움으로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긴다는 거, 또 우리가 생각한 싸움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싸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기는 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싸움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보면 경쟁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돼가지고 안 눌리겠다, 어떤 이런 식의 싸움을 자꾸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이 이긴다는 것도 자꾸 어떤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저 사람 누르는 것, 이걸 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연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기는 것이고 저쪽은 잘못될 때 나는 잘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 이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절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비가 확 와버리고 교회가 행사를 하면은 어돈비도 그쳐버린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수준 낮은 우리들의 싸움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싸움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승리를 위한 싸움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름이 올라갈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원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내 싸움에 동원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거꾸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붙들려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근데 사람 자꾸 내 싸움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싸움이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에 불려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고자 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그런 승리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야고보가 헤로데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를 보내가 구출해주는 그런 기적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고보는 핍박받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받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면이 어떻게 진행되어야만이 우리 마음에 들겠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있는 자를 핍박하는 그 헤롯의 코를 팍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꽉 들지 않냐는 것이죠. 깊은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짠 하고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 봐라 말이죠. 네가 가다도 하나님 나를 구해줬다, 이런 식으로 헤롯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기죽게 만들어 봐야만이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싸움이고 우리가 원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꽉 눌러주고 싶은 거, 자꾸 이러한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옥에서 기적을 받고 나왔는데 그 뒷얘기가 전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 12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그 베드로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막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 소리쳤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본문에야 뭐 소리쳤다 말이 없지만은 그때 상황 본다면은 베드로가 살아온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아이가 베드로가 대운 받기 있어요, 가만히 말하겠습니까? 막 큰 소리치면서 불렀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베드로가 왔다, 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 하냐면 너 미쳤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아니다, 참말이다, 진짜 와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 그 베드로 귀신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게지바이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가 참 달랐다. 이것을 얘기를 하죠. 게지바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살아올 것을 믿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의심하지 않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는데도 의심을 하고 게지바이를 미쳤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도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살려달라 이러한 그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그 단서를 잡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할 뿐이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게 일단 나오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집아이라고 말한 걸 보면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 뭐 잘 알겠지만은 그 아이는요 어른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를 못합니다. 판단 능력이 다시 말해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 가지고 상황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누가 베드로를 구해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 그것을 어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강하고 거기에 자기들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날만 새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지금 작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다. 저건 죽었다. 이렇게 여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판단을 하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힘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판단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부모는 막 걱정할 때 머리가 큰 아이들은 이제 부모와 같이 걱정이 더 염려한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안 걱정했어도 아이들은 막 뛰놀고 신나게 논다 그 말입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에 마찬가지로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살아왔고 나왔구나 이런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어린아이는 의심 없이 믿고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의심했다 이렇게 쉽게 그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들어질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한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기도했으니까 들어졌다 이런 식의 기도를 과연 사람이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하나님 자고 나면 내 얼굴에 김이석같이 해주세요. 이를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해서 내일 아침에 내 얼굴은 김이석같이 됐다. 이런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약간 집으로 외출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기도했다 이게 분명하다 그 말이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른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얼굴이 내가 김이석같이 되는 거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다 싶으면은 좀 바꿔봅시다. 아이가 대학 시험 볼 때 기도합니다. 몇 점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거나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를 한단 말이죠. 과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젠 내 아이가 합격했다 발표도 안 한 합격했다 막 좋아하고 춤추고 박수치는 그런 의심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죠. 진짜 있으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뭔가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를 않아.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이유가 있죠. 혹시나 해서 기도하는 거죠. 애매나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좀 도와주지 아니할까. 그냥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의심시한 기도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의심치 말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의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지 못한다. 자꾸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참 답답해요. 저희 당신들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 의심했죠.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지. 그런 근거로 야고보서 말을 갖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먼저 나서기 때문에 의심 없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복권을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 기도한다 그 말. 그럴 때 의심 전혀 안 하고 당첨됐다 이런 사람 믿으면서 야, 이 돈으로 뭐 할까? 이런 생각으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에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 들어줄까? 이미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의심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보면 분명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기도할 때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한 기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뭐든지 기도하면서 의심 안 하면 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럼 들어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의심치 말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 게 아니겠냐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건 분명히 의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치 말고 믿으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느냐, 사람이 자기 행동을 보면서 살아가면은 자꾸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와요. 내가 이러이러 악한 행동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빠져야 하는 거. 이것을 야고보는 바람이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치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 그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갈까? 이런 의심 없이 내가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은 나를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의심 없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상해석해가지고 뭐든지 기도할 때 의심 안 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이상한 그 기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자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보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생각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꾸 나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방되지를 못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갖다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고 뭐든지 간에 뭐든지 잘못된 길을 빠져버려요. 나를 위해 신앙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싸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자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만약 기도한대로 뭐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헷갈려버립니다. 막 기도 응답받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빚을 딱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더라 막 떠벌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떨거의 정도,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도 못 봤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방자진다고 할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못 봤는데 나 봤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람인데 하물며 베드로 같은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신앙의 최고인 것처럼 뜨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나 이런 기적 체험했다 하면서 결국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난다. 뭔가 이런 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15장 가면은 그 잠깐 베드로가 그 설교한다고 등장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베드로의 어떤 중심으로 진행된 그것을 보면은 12장 17절로 베드로 이야기는 사실상 막을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해버리고 예수 믿는 자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옥에 갇혀있다가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베드로 같은 사도가 계속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체험한 기적을 간증을 해줘야만이 믿는 사람이 힘을 얻고 뭔가 기독교가 더욱더 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 계속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떠나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고 거기서 구출되었던 이걸 말해주고는 자 이걸 너희가 전해라 그래놓고는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만이 좋겠냐 그 말이죠. 아니 베드로를 갖다가 기적을 갖다 줘가지고 살려내게 했으면 뭔가 좀 더 써먹어야지. 거기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또 사도행전 입을 다물어버리려면은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살려냈겠냐 그 말이죠. 왜 살려냈겠느냐. 베드로가 죽는 게 불쌍해 그랬겠는가. 그렇다면 전에 말한 대로 야고보도 살려내는 게 옳은 것이지 누군 죽게 하고 누군 살게 하냐 그 말이죠. 누군 불쌍하고 누군 안 불쌍합니까? 기적으로 구해냈으면은 뭔가 더 써먹어야 뭔가 일을 더 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떠나버리는가? 왜 사라져버리는가?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베드로를 구하신 것은 하나님 필요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해서라면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입은 기적을 간증하며 기적을 증거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필요해서 구출받은 사람이 왜 사라지느냐. 물론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가가지고도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그 행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베드로는 할 일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필요했다는 것은 너 기적 줘가지고 살아줄 테니까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 살려내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걸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필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구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적 경험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다 덤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날 살려낸 것처럼 이 성도를 지키고 인도하고 살려내고 보호할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부출받은 그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전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한 기적,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 보여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해라. 그게 베드로의 취지였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 이걸 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세워가지고 그 인물을 통해 일하신다. 이러한 착각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세워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단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일지가 접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일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고 핍박을 받는달지라도 나를 구출한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날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런 일에 베드로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나 기적 체험했다, 나 이렇게 구주받 능력이 있다 하면서 전면에 나서 뿌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기가 누굴 보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를 보고 그 베드로 의지 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른 것을 바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싸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남기시는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자기 백성에게 남기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는 뭐겠습니까? 믿음이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높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한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누가 너를 죽이든 살리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 존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지 간에, 무시하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너희 할 일은 끝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나는 지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건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누르는 거, 자꾸 이런 식의 싸움, 그런 식의 승리를 기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 그러한 그 승리는 싸그리 무시하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면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힘들게 하시면, 어렵게 하시면 그러한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다. 믿으면 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남한테 나 알아달라, 이런 것을 뭐 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살아가면은 그걸로 우리 할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죽기도 하실 것이고 살기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불평하기보다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의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신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내 기적이 주어지든 돈이 주어지든 아니면은 날로나 뭔가 잘된 성공이 주어지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기적을 체험한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한 나를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의심치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 이걸 보시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걸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떠나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살아 증거되는 것. 아, 이걸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항상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 이런 것은 우리 관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게 증거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에 하나님 필요해서 저와 이름 불렀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베드로같이 어떤 일이 쓰든지 간에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높여주고 하나님만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가진 저희들인지라 자꾸 나로부터 해방되지를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날 높이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도 날 위한 싸움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식의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껏 자랑하고 내 기적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걸 알게 하시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모든 일 속에서 나는 떠나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만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여진 낮아지는 그건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날 필요해서 부르셨고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